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첫 번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대서양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다만 북한이 도중에 추가 무기 실험을 결심한다면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것이 대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보다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의 방북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리용우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관리들과 15시간 넘게 전쟁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중동 평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금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범죄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은 더 이상 중동 평화를 돕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역할을 유엔이 대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57개 국가가 참여하는 OIC는 회의에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대한 이슬람 각국 정상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중동 문제에서 정직한 중재자인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스 후보는 49.9%의 득표율로 48.4%를 얻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번 보선으로 전체 상원 의석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던 공화당 의석은 51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열심히 싸워 얻은 승리라며 존스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오늘 난징 대학살 80주년을 맞아 평화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정성 중국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오늘 난징의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중국과 일본이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진 이웃나라임을 강조하면서 평화적인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 다음 세대에 좋은 유산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주석은 또 중국은 이웃을 돈방자로 삼는 외교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들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된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로 중국인 30만여 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중국 내 한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난징 대학살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 버스 터미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가 오늘 법원에 출두합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올해 27살의 용의자 아카예드 울라는 테러 가담 혐의와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공공시설 폭발 위협 등 5개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울라는 병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위해 이번 테러를 일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동 정책에 분노를 품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의 죽음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적어도 무기 시험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policy with respect to the DPRK is really quite clear.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새 국가안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주제도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이 적어도 무기 시험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변함없는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Our policy with respect to the DPRK is really quite clear. And that is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틸러슨 장관은 12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이기도 하다며 전략적 인내는 끝났고 전략적 책임의 시기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need the DPRK to come to the table for talks. We're ready to talk anytime they'd like.
그러면서도 북한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길 원한다는 견해를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만나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 뒤 진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설계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and let's talk about the weather.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도중에 추가 무기 실험을 결심한다면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것이 대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조용한 기간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 논의를 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If there was any condition at all to this is that look, it's going to be tough to talk if in the middle of our talks you decide to test.
따라서 미국은 조용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에 계속 암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대화를 원한다는 걸 미국에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됐다고 알려오면 미국은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해법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s I've told people many times, I will continue our diplomatic efforts until the first bomb drops.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지만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해결할 여러 계획들을 국방부가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재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며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실패했던 전례에 비춰 이런 압박 정책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e've looked at what others tried and failed. And the North Koreans have been masters at always gaming those talks.
북한은 항상 대화와 관련해 속임수를 써왔고 한 번도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우 강력한 제재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재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압박에 동참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를 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류를 차단한 지 3일 만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던 과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대북 압박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의 기름값 상승과 22개국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보유는 인정하고 북한 핵은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st behavior of North Korea is clear to us that they would not just use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a
북한은 억제용으로 핵을 보유한 게 아니라 판매 목적이 있으며 미국은 이미 시장에서 그런 증거를 봐왔다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비국가 세력들이 이런 무기를 얻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미국은 외교를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많이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이를 지지하지만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work hard to not fail, and the president wants that, and he has encouraged our diplomatic efforts. But I think he also takes.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의 급변 사태 관련 질문에 북한 정권 내부 요인에 의한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세력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아시아 순방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나 교체 촉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소개한 것도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had conversations that if something happened and we had to go across the line, we have given the Chinese assurances.
미국이 어떤 일이 발생해 38선을 넘어가게 되더라도 다시 이남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이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엔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본, 중국,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고 북한에게도 분명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네, 북한과 첫 번째 대화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미북 간 대화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전략 변화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자,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먼저 볼까요?
예,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연설한 뒤에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은 그동안의 대화 조건으로 거론한 것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그리고 또 비핵화 의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입장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첫 만남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대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를 하면서 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강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8월에만 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대화는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국무부도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핵 협상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기본 구상은 어떤 걸까요?
예, 우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 만남의 형식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만나서 그저 날씨 얘기를 해도 좋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로드맵을 마련해보자. 이게 틸러슨 장관의 구상입니다.
예.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목표를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해서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마주 앉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미북 간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 종종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나온 듯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 접근법을 놓고 뭐 이견이 있다 이런 것은 미국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예, 틸러슨 장관도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삼는 건 비현실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발언이 나온 뒤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성명이 틸러슨 장관의 새로운 대화 전략에 대한 입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일정기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는 것을 대화 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60일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은 이 조건도 이번에 내려놓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 중간에 또 다른 시험을 결정한다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대화에 앞서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나 휴지기가 어느 정도나 지속돼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거라면 그렇다면 그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북한이 주장하는 핵 무력 완성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성과 대북 군사적 옵션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레이스, 경주를 하고 있다거나 현 시점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들은 이런 절박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어제만 해도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 발표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선 점점 커지고 있는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이보다 하루 전에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로 잃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이 첫 번째 대화의 문턱은 낮췄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중단과 관련된 이제 입장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틸러슨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지난주 평양을 방문했던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처장으로부터 대화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이번 발언은 북한과의 직간접 접촉을 거쳐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는 북한과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통해 대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건 대북 제재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조세빈 대표가 제시한 60일 플랜 외에 대화 재개에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현재 위치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North Korea must be prepared to come to the table ready to chart a course to seize and roll back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 3일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비탈리 파신 러시아 하원 의원의 발언에 같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see any signs that North Korea is willing or interested to engage in credible talks on denuclearization at this stage.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불법적이고 도발적 행동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최근 북한을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이미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North Korea through a variety of diplomatic channels.
다만 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외교 옵션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는 평화적인 길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보고 싶지만 북한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데 대한 비용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 대변인은 펠트먼 사무차장이 대북 제재가 유엔 인도주의 협조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해 인식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이는 김정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e remain gravely troubl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the Kim Jong-un prioritizes the advancement of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 at the expense of the well-being of its people.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훼손시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각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넘어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12일 영국 민간단체인 폴리시 익스체인지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현 시점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을 담은 문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할 예정인 이 문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과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새 전략이 김정은 추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에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에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와 이란, 무장세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강화시키고 사이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 2일에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과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결승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핵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이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BOA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일축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북한의 대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나토에서 근무한 버시바우 전 사무총장은 앞서 러시아와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정치인들이 이 북한의 대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e administration obviously will want to get an authoritative sense of what the Russians.
트럼프 행정부도 분명히 러시아 위원들이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북한이 대화를 희망한다고 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륙간 단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그런 움직임에는 쌍준단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용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제안이 아니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국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려는 적법한 노력을 축소시키는 제안이기 때문이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게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도발과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Yeah, well, that's been consistent Russian line in you know, recent years, but certainly in the last few months.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또 그런 발언을 한 건 도움도 안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Worst case is the Russians are trying to kind of steal a march on China and gain more influence.
러시아는 중국의 역할을 가로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렛대를 갖고 있고 북한을 두둔하는 데 말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러시아가 미국에 전하는 북한의 입장이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clearly signaling the preference for bilateral talks with the US as opposed to a resumption.
북한은 분명히 한국이 포함되는 6자 회담 재개보다는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포함되는 대화 재개를 원하는 미국과는 반대로요. 이런 점에선 러시아가 전하는 북한의 입장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협상의 조건은 미국 입장에서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I agree with most experts that they aren't quite there in terms of the ability to actually deliver a nuclear.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했듯이 핵을 운반하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을 타격할 미사일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탄두 소형화와 재진입 수단, 열차단 기술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면 1년에서 2년은 더 걸릴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이 적어도 긴장 상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쌍중단의 맥락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쌍중단 제안은 사실 엄연히 북한이 져야 할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넘기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실행 가능한 옵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The way to go is still to go back to the 2005 joint statement, which gav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 성명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해법에 관한 포괄적인 뼈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을 해체하는 내용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는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할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t a minimum, it should be a clear commitment by North Korea to suspend for the indefinite future.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 요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협상을 위한 긴장 완화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조건들을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시바우 전 나토 사무총장으로부터 미북 대화 조건과 러시아의 중재 의도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4대 교역국으로 꼽히기도 했던 태국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지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샘윤 대표가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표의 태국 방문 목적에 북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태국은 지난 1975년부터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북한은 1991년 태국 방콕에 자국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현재 7명의 외교관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만큼 북한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로 꼽힙니다. 북한과 태국 간 교역액은 2015년과 2016년 연간 5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2014년엔 이보다 약간 높은 7,6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의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북한의 도발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태국을 취항하던 고려항공 정기 노선이 끊긴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강료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셴양을 경유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노선을 주 1회 운영했던 고려항공은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직후 스스로 이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운항 취소를 시사한 태국 정부의 방침에 먼저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태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돈 뿌라무드위나이 태국 외무장관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ailand shar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great concern over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we encourage all parties.
뿌라무드위나이 장관은 태국은 한반도 상황과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함께 평화로운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이 지난해와 2015년 등 과거 총회 연설 때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태국은 이후 이어진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태국 대표부 논타와 찬드트리 차석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지역 내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며 핵무기와 핵무기 실험에 대항한 국제 규범을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북한 규탄 분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자주 관측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태국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고무적인 조짐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Thailand has drastically cut its economic ties with North Korea. Along with strictly enforcing sanctions, these are important steps toward complete.
헤일리 대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고 태국 등의 조치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자금을 끊도록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뿌라윳 짠 오차 총리는 12일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배가 우리 수역에 있다는 보도를 봤지만 나는 오래전 그들을 금지했다며 현재 북한과의 무역도 없고 상거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양한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변호사협회가 12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 범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forcible transfer, imprisonment.
살인과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과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 실종,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반인도 범죄로 정의한 11가지 가운데 인종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반인도 범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CC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들과 전직 수용소 경비병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당국자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하급 관리들이 저지른 범죄를 하더라도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ow is it possible for high-level individuals such as Kim Jong-un and members of the Korean
살인과 성폭행같이 하급 관리나 교도소 간수들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따라 김정은과 노동당 간부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ey recommendations include one, a call for the United Nations to refer this matter.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ICC나 다른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하고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연관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다른 공동저자인 토머스 뷰켄달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필레이 전 최고대표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뷰켄달 전 재판관은 북한의 수용소의 상황은 자신이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에서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사드 때문에 불편해진 관계를 정상화하자라고 지난 10월 말에 당국 간 합의한 뒤에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만납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고요.
예.
미국 앨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이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16일까지요. 3박 4일 일정으로 오늘 중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이번 일정에 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문에 갈등을 빚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지난 10월 말 당국 간 합의한 뒤에 처음으로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정상화하기로 한 두 나라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번 일정에서 윤곽을 잡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방문 첫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 일정은 없었나 보네요.
오늘은 시진핑 주석뿐 아니라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을 아무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예.
시 주석과 주요 당국자들은 물론이고요.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베이징에 없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현지 동포간담회와 경제인과의 만남 등 그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 주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난징에 가 있는데요.
예.
바로 오늘이 난징 대학살 80주기인데요. 이 난징 대학 학살이란 중일전쟁 때인 지난 1937년 12월 13일부터 한 6주 동안 일본군이 난징 일대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
지난 2014년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서 매년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특히 80주기라서 행사가 더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요 지도부 인사들이 모두 다 난징에 가 있는 거군요.
네.
자,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난징 대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은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지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또 동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국 내 한인들한테요. 그동안 사드 여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라고 물으면서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의 신뢰가 회복되고 두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행사에는 최근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배우 위샤오광, 한국말로 우효광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 한국인 배우 추자현 씨 부부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와 나란히 앉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문 대통령은 이어서 경제인들을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빈관이 있는 베이징 시내 다오이타이에서 진행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두 나라 주요 기업 대표자 6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예. 한국과 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안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제안한 이 3대 원칙은요. 양국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미래지향적 협력, 그리고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 협력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두 나라 경제계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자라는 취지다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예.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그 8대 협력 방향에는 디지털 무역, 벤처 창업,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 진출 등 이 두 나라가 힘을 모으자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예.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를 더욱 발전시키자 이런 제안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발효 3년째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서 두 나라 경제 교류를 더 활성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일부터 중국 당국과 두 나라 FTA의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중국 정부의 역점 대외 경제 정책이죠. 일대일로 사업이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 및 신남방 정책과 공통점이 있다면서 연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은 내일 열리는 겁니까?
예, 14일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환영식과 함께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사드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 입장 차이는 인정하면서 경제와 문화 또 협력을 강화하는 데 회담에 초점을 맞출 걸로 양국 언론이 전명하고 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금요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부정부 요인들 잇따라 만나고요.
예.
이어서 토요일에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친민월 충칭시 당서기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이후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슬람권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권 57개 나라의 모임인 이슬람협력기구 OIC가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긴급 정상회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대책을 모색했는데요. 중동권 유력 매체인 알자지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을 둘러싼 혼란이 이번 OI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거라는 참가국들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예, 이슬람권 정상회의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참석을 한 겁니까?
네, 이슬람 협력기구, 바로 이스라엘과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국이죠.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
예.
또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레바논의 미셸 아운 대통령,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비롯해서요. 개최국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이렇게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예, 정상에 참석하지 않는 나라도 외무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들을 보냈는데요. 참가국 정상과 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맞선 이슬람권의 공동 요구를 내놓은 걸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슬람권 국가들이 어떤 공동 요구를 내놨습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독립지휘국을 지위를 인정할 것,
예.
또 동유 예루살렘 일대를 팔레스타인 수도로 국제사회가 공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유세프 빈 아흐마드 알루타이민 OIC 사무총장의 성명에서요.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은 미국의 결정을 거부한다면서 그 결정은 무슬림 국가들의 심각한 도전이 됐고 중동에서 폭력을 확산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비이슬람권과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슬람협력기구 OIC 정상회의 참가국 지도자들이요. 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 정상들하고 예루살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서 외교적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앨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어제 진행됐는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개표 결과 존스 후보가 49.9% 득표했고요.
예.
무어 후보는 48.4% 얻었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에 언론사들의 출구조사도 역시 승자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네.
실제 표차도 좀 적게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표차가요, 한 2만 표에 불과했는데요. 무어 후보 측은 이렇게 표차가 적으니까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앨라베마 공화당 측은 무어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선거 결과를 두고 각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존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고 난 뒤에 연설을 했는데요. 지지자들의 감사를 났습니다. 연방과 출신 존스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가 존과 존엄, 법치, 상식, 품위에 대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 무 후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된 언급이
네, 저희가 어려운 소인 존스 후보에 추가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무 후보가 아니라 루서 스트레이션을 지한 것은 무 후보가 선거의 날 이기지 못할 예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뭐 결과를 향하기도 어려웠던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온 무 후보가 워낙 많은 사람인데다가 거의 성추행하면서 선거 결과가 아주 많이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화당 지부에서 이 후보가 이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공개 후보 사례를 권한도 있고요. 또 공화당 의원의 무 네. 결국 이 성추행 의혹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앨라베마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공화당 텃밭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2년 이래 민주당 후보로 앨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큰 표차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행 의혹이 여성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걸로 평가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그러면 중앙 정치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무엇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상원 의석수가 문제인데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로 이 한 석이 줄어서 51석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세제 개편 법안 등 이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데 좀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밖에도 또 이번 선거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4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6도,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0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6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1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6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 1.5에서 4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첫 번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대서양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다만 북한이 도중에 추가 무기 실험을 결심한다면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것이 대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중동평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금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범죄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은 더 이상 중동 평화를 돕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역할을 유엔이 대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스 후보는 49.9%의 득표율로 48.4%를 얻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번 보선으로 전체 상원에서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던 공화당 의석은 51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열심히 싸워 얻은 승리라며 존스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오늘 난징 대학살 80주년을 맞아 평화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정성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오늘 난징의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중국과 일본이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진 이웃나라임을 강조하면서 평화적인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 다음 세대에 좋은 유산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주석은 또 중국은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외교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된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로 중국인 30만여 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중국 내 한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난징 대학살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오늘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예멘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39명이 숨지고 9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한 반면 AP통신은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어제에 이어 또다시 이뤄진 이번 공습이 후티 반군 캠프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나는 순위파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후티 반군은 2015년부터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지난 4일 알리 압둘라 전 예멘 대통령을 살해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인근 버스 터미널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가 오늘 법원에 출두합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올해 27살의 용의자 아카에드 울라는 테러 가담 혐의와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공공시설 폭발 위협 등 5개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울라는 병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위해 이번 테러를 일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동정책에 분노를 품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의 죽음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